지금 보니까 이거 스포일러 아니에요? 그 지금 판타스틱 4 지금 보니까 그 무슨 또 예고편 하나 떴던데 그 뭐냐 저 걔랑 휴먼 토치랑 저 실버 서퍼 사이 뭐 러브라인 있는 뭐 그런 뉘앙스인데?
있을 수 있죠, 뭐.
아니 아니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약간 스포일러 아닌가? 뭐 하여튼
뭐, 조니 스톰이 플레이보이인 거는?
예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외계인 상대로 그건 아닙니다.
아유, 원래 만화에선 스크럴이랑도 사귀고, 네, 다양한 외계인들과 사귑니다.
오픈된
네, 오픈된,
친구네. 오픈된 친구일세.
네, 오픈된 친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그 여름 감기를 좀 걸렸던 관계로
괜찮으신가요?
거의 다 나았는데 아직 좀 장기침이 좀 남아서 중간 기침을 좀할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지우긴 할 건데 편집 과정에서
네.
못 지울 수도 있는 거. 예. 이렇게. 난좀 기침도 자동으로 감지해서 좀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걸 바라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팔로업부터. 이것도 사실 팔로업이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팔로업인데. 뭐 1년짜리 팔로업이긴 한데. 팔로업은 팔로업이지.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주에 F1 얘기하면서 애플이 중계권을 했던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기사가 뜹니다. 저 애플이 지금 중계권을 따기 위해서 협상 중이다. 근데 아마 될것 같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미국 내 중계권 한정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쿠팡이 우리나라 중계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왜좀 다르냐면 왜될것 같으냐면 애플이 지금 얼마를 했더라? 얼마를 지금 제안을 했대더라? 1억 5천만 달러를 제안을 했대는데. 근데 지금 원래 지금 중계권 갖고 있는 데가 ESPN이래요. 근데 ESPN이 지금 요거를 이 정도 이상의 지금 입찰 를안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애플이 무난하게 될것 같은 소식이 있었어요.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F1 영화 이후로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아진 관계로 그런 거겠죠. 그렇고 그 다음은 SKT 관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사정이 웃긴데 원래는 SKT 계속 이제 그 압박이 있었죠. 그 뭐였니 저
위약금 받지 말아라.
면제해라 이랬는데 버팅이기에다가 이제 SKT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었죠. 바로 저 제대로 동작하는 정부가 있다는 엄청난 저 변수가 생기면서 지금 저 정부에서 너네 그 등록 취소당하고 싶어라고 살짝 언지를 했더니 깨갱 하면서 곧바로 위약금 면제를 발표를 했고요. 이게 뭐 특정 기간이 있어요.
네, 어제까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까지였고, 7만 9천 명이 탈퇴했습니다.
그렇고요. 뭐, 예, 저희가 좀 늦었죠? 뭐, 사실, 뭐, 저희가 오늘 화요일에 녹음하고 있는데요. 7월 15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일요일날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 하이라이트 엄마에게 이끌려, 하이라이트 콘서트를 보고 오는 바람에, 그날 좀, 저녁을 10시에 먹었습니다.
아하, 콘서트를 끝나고 보셨군요.
예, 네, 끝나고 먹었는데, 이제 생각, 그, 캐스포돔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아,
주변에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쵸, 잘 없죠.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 부모님이 이제 저희 동네 와서 먹자. 저희 동네 보니까 맥도날드가 있더라. 맥도날드
아하.
왔는데, 그 주차장에 있는 맥도날드예요. 좀 지방이니까. 지방? 뭐, 네. 근데, DT고 뭐 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아니, 9시 반쯤 왔거든요? 근데 맥도날드가 완전히 주차장 꽉찬 거예요.
와.
아니, 일요일 저녁에 일요일 야밤에 왜 이렇게 야식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뭐, 물론, 저희 동네가 좀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밤늦게 먹을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 9시, 뭐, 9시 반쯤에는 이미 다 라스트 오더 들어가 있고, 이래서 문다 닫고, 이런 상황이라,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맥도날드 사람이 많은가? 뭐, 하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는 맥도날드에서 먹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포장을 해서 각자 집에 가서 먹었다는 후문입니다. 뭐, 하여튼, 왜 이로 빠지냐? 뭐, 하여튼, 그런 연고로, 저희가 늦어서, 이미 저희가 이거를 얘기할 때는 이미, 네, 끝났다네요. 보조금이. 사실 근데 보조금 면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 SK 고객 감사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을 믿고 기다려주신 그 말인즉슨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닌데 아니어서 탈퇴를 못하신 분들에게
아니어도, 아니, 위약금 면제 대상이어도, 네, 탈세를 안 하고 버티신 분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네. 그쵸.
둘 중 하나. 아니면은 그냥 귀찮아서 안 하신 분들.
그쵸.
에게 드리는 게 있답니다. 일단은 8월 한 달 통신요금 반값. 예.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 50기가 추가 제공. 이거는 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그 데이터 맛을 들리려니 그거, 그 속셈이 아닌가 좀 싶기는 한데, 그렇잖아요.
지금 요거 조건이 조금 더 있는데요.
예.
네, 테더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 모아 데이터는 공유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넘겨주는 데이터에는 50기가가 포함이 안 되고요.
뭐 어차피 다 전부가 50기가 받는데요. 뭐 굳이 그렇게 막 찍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이제 19세 미만 고객님 데이터 거부 가능. 그 말인즉슨 부모님이 너 데이터 안 돼 하고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한 거겠네요. 뭐 네. 예.
그리고 이제 한도 초과 시 데이터가 차단되는 요금제, 그러니까 어린이 요금제겠죠.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한도가 있는 정액제 요금제는 별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안심 데이터 요금제 뭐 이런 거는 아마 안심 차단? 안심은 이제 QoS가 걸리는 거, QoS가 걸리는 거고 이제 차단이 되는 요금제들, 걔네들은 이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네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네, 하나가 더 있는데 팀멤버십 50% 이상 감사 릴레이 할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8월부터 12월까지 뭐 그런 거겠죠. 뭐 쿠폰 열심히 뿌리겠다. 그 말인즉슨 뭐 SKT가 돈 써서 뭐 쿠폰 뿌리겠다. 뭐 이런 건데. 그쵸.
아마 그 제휴 쿠폰처럼 뿌릴 그쵸? 건데. 8월 네. 라인업이 나왔더라고요. 잠시만요. 요것이
어디 봅시다. 저도 좀 궁금하니까 좀 볼게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 무료고요. 8월 11일부터 sure. 20일까지는 파리바게트 전 제품 50% 할인 최대 1만 원 한도. 그 다음에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미노 피자 배달 혹은 포장 배달 50% 포장 60% 할인입니다.
오, 피자는 괜찮네.
네, 피자 괜찮네요. 네,
피자는 한번 먹을만 하겠네.
하지만 저는 SKT가 아니어서 이제
예, 뭐 제가 SKT긴 한데 잠깐만요. 나 팀멤버십의 내용 있나? 팀멤버십이겠지?
네, 팀멤버십에 VIP랑 골드 실버까지만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 키우즈 라이트 요금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제외라고 하네요. 뭐야? 그래서 쿠폰 유효 기간과 할인율은 팀멤버십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여기 영화 무슨 뭐 4,000원 할인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아 지금 되게 깜짝 놀랐어요. 1위가 코난이야. CGV 예매율 1위가 코난이야. 이게 뭐야? 야. 이런 날이 있구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만큼 네, 영화관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 아마 코난이 내일 개봉할 거고요.
맞아요. 예, 네, 내일 정식 개봉이고.
그리고 CGV가 오늘 오전까지 업데이트한다고 CGV가 전산을 닫았었습니다.
맞죠. 맞네. 맞네.
일요일부터 3일 동안 예, 닫아놨어요.
아 맞네. 맞네. 그리고 지금 아 뭐 이것도 저 CGV로 얘기가 빠지는데 그 앱을 새로 받아야 된대네요. 그거 참고하시고. 예, 근데 지금 아마 초반에는 그 앱 앱을 받으라면서 앱 링크를 안 던져줘서 좀 말이 많았었던 모양인데 지금 수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업데이트도 아마 좀 더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는 안 될 거고 CGV 공식 홈페이지 자체도 좀 모바일 친화적으로 바뀌었네요.
또 있단 식이야?
네. 그 상당히 인스타그램이 생각나는
또 있단 식이네. 아, 네. 무비 하여튼 네, 코난이 1위입니다. 이거 찍어놔야겠다. 네, 이런 기념비적인 1위고요. 기념비적인 2위가 F1입니다. 아직도. 예. 네. 저 누구야? 슈퍼맨이 전혀 힘을 못 쓰네요. 뭐 이 얘기를 보셨나요? 근데
제가 네, 저는 안 봤습니다.
이 리뷰 이거 리뷰를 넣어야 되나? 했죠?
코난도 봤고요.
아, 코난 네, 그러네. 코난은 뭐 다음에 저도 보고 하죠. 슈퍼맨만 얘기합시다. 아니, 저는 당분간 슈퍼맨을 볼지 말지는 아직 좀 판단이 아직 안 서서 DC에 좀 정이 떨어졌달까? 배트맨 빼고는 거의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거. 좀 이따 고깃집에서 얘기하고. 와, 왜 자꾸 이렇게 다 빠져? 하여튼, 자, 고객 감사 패키지 그런 게 있대요.
네. 그리고 저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재가입 고객 혜택이라고. 그, T를 다시 가입을 해주시면, SKT에 다시 가입을 하면은 기존 가입 연수와 팀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해드립니다. 네,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해지하신 고객님들 중에
36개월 이내로 재가입을 했을 때
네.
그렇답니다. 과연? 그래.
어렵네요.
에, 애써라. 난 그거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 네. 애써라. 그 다음은 이거는 저의 1년 만에 팔로업인데 이거는 저 티저님이 좀 해주실래요?
네, 저기 뉴진스
사태
사태에 그 미니진 어도어 대표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이제 배임 혐의로 고발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는데
그게 1년이 됐다는 게 참 벌써 그게
너무 빠릅니다 시간이.
예, 어.
경찰에서 불송치 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미니진 전 대표의 주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배임이 아니다.
네, 배임이 아니다. 혐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배임 혐의 때문에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불이 붙은 거였잖아요.
네. 아, 그렇죠. 예.
네. 하이브에서 이제 경영권을 미니진 전 대표가 이제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갈등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작년 8월이었죠? 8월에 이제 해임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뉴진스가 미니진 대표 복귀를 요구하면서 이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어두워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이제 또 전속 계약이 무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유효하다고 이제 항소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소송을 했죠. 또 하나의 소송을 하고 가처분을 신청해서 이제 그 법원에서는 뉴진스의 전속 계약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이제 했고 뉴진스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도 이제 그걸 기각을 했었죠.
하여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이게 1년을 돌아서 결국 미니진 씨의 그 뭐 결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결백이라고 그렇죠, 하죠.
결백이죠.
네, 결백이 증명이 됐지만 하지만 그 1년 동안에 이미 뉴진스의 그거는 다
그렇죠. 다
밑바닥으로 맞았고. 찍었고 예.
네. 거의 이제 막 농담거리처럼 얘기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뉴진스가 모델이었던 것들도 그것도 많이 네, 그 사이에 교체가 됐고
교체가 많이
이번에 뭐더라
애플 광고 말씀하시는
아, 뭐 애플 광고도 있었고 애플은 그거는 뭐 근데 원래 한 번 하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쵸. 사실 제가 농담한 거고 그 이번에 에스파
네,
했습니다.
에스파가 했죠. 네.
근데 이거는 뭐 그건 제가 농담한 거고. 요번에 어디 면세점이었나? 원래 뉴진스를 썼었는데 요번에 QWR로 바뀌었다고 하죠. 뭐
아, 네.
현대였나? 뭐 어디
현대입니다.
예, 네, 현대였군요. 뭐 QWR는 QWR대로의 뭐 그게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그거고. 그리고 뭐 요번에 제가 오메가 카톡 그거가 돼 있는데 요번에 다니엘이라 하죠. 다니엘 그 뭐냐 저 어두워 직원 뭐 하이브에서 같이 갔다던 그 네. 거기에 한지민도 갔었나 봐요. 약간 근데 이게 그냥 한지민은 그냥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 다니엘은 엠베서더고 그냥 한지민은 그냥 초대받아서 간 건데 이번에 한지민은 홍보를 하더라. 뭐 모르죠. 뭐 사실 다니엘은 한국인으로서 그거 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원래 어디 친구였죠? 어느 나라지? 잠시만요. 어디? 아, 대한민국 호주 복수 국정이구나. 뭐 하여튼 그러네요. 아, 뭐 네. 그럼 한국인으로도 한 걸로 칩시다. 뭐 하여튼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회복 불능 수준의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긴 거죠? 이 사태는 도대체
승자가 없죠. 사실. 네,
뭐 회사만 이긴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마 하이브는 또 하이브대로 소송이 있을 거고.
아, 이걸 수는 있겠다. 저 하이브가 이게 그 하이브의 저 뭐야 큰 그림 뭐 뉴진스의 그게 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네. 그거를 이제 뉴진스를 실추시키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네 그러면 정말 네, 하이브가
일단 뉴진스는 정말 가운데서 엄청 피를 본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지금 문제가 좀 많잖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저기 방시혁이 증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어가지고요.
아, 맞네. 그게 있었구만.
그래서 뭐 아, 근데 또 하이브가 이의 신청을 했다네요. 미니진 전 대표의 그 무혐의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했다네요.
쉽지가 않아. 예, 뭐랄까, 저는 참, 모르겠네요. 아니, 참, 만약에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거에 보면은, 결국은 이긴 사람은 없었다.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고깃집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고깃집도 좀 소식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쵸. 요거는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얘기죠. 시장? 경제? 네. 경제에 대한 얘기죠. 예. 네.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비디오 게임에 이제 돈은 지출이 줄고 있다. 그래서 작년보다 25%가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5%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 이제 화장품, 우리 옷, 그다음에 뭐 스펀지 용품, 그러니까 좀 사치재라고 해야 되겠죠? 사치재에 대해서 대부분 소비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 산업이 안 좋다라고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다 안 좋다. 다 안 좋은데 이제 지금은 일단 25%가 떨어졌는데 아직 여기에는 저기 닌텐도 스위치 2가 반영이 안 됐대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에 과연 나올지 모르겠지만 GTA 6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그 게임 소비 지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올려주신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그뿐만 아니라 게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콘솔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잘 없어지고 정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겨우겨우 수익을 맞추고 있는 그런 형태가 돼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사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계속 게임 업체들도 인력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가 많이 좋지 않다. 일단은 네. 게임 시장도 많이 줄어들었다. 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네요. 아 게임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게임 AAA 게임은 이젠 날이 갈수록 제작비는 계속 올라가고
네.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번에 6도 지금 역대급의 지금 제작비가 투입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정작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게임 가격은 계속 오르고 이번에 이제 그 마리오 카트 월드가 그 패키지판이 9만 원 거의 10만 원 가까이에 나오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재점화가 됐는데 뭐 GTA6는 진짜로 이러다 10만 원 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는 뭐 저는 근데 뭐 재밌는 게임이라면 그만큼의 응당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사야 하는 상황에서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는 그 굳이 이렇게 AAA 게임을 안 사더라도 뭐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거보다는 이제 그 퀄리티를 찾는 사람 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것도 문제고 그게 사실 모든 산업에서의 문제죠 사실.
그렇죠.
그냥 적당한 품질의 모바일 뭐 그냥 더 그거 이제 소액 결제만 남발하는 그런 게임만 있으면 뭐 그걸로도 충분한 분들 있고 뭐 이러니까는 더 그럴 거고 사실 참 계속해서 뭐. 작년 그 코로나 끝나면서부터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그 뭐지? 계속해서 다들 레이오프 이제 정리해고 나오고
인력 감축이 얘기가 나오고
인력 감축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예. 점점 여가식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사도 얘기하지만 그 다들 삶이 팍해진 것도 이유가 있고
네.
팍팍 이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면은 사실 당연히 게임은 어디까지나 이제 사치니까.
그쵸.
여유 지출, 문화 지출 중에서 사실 제일 비싼 것 중 하나잖아요. 영화 보는 거야, 뭐. 아, 영화도 네. 이제 2만 원이나 상관없다.
영화도 사실 뭐 지금 거의 죽었고. 일단 그 넷플릭스도 그렇고 요즘 게임 패스가 네이버 멤버십에 들어갔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게임도 결국에는 정액제나 스트리밍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도 결국 이 흐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잘 막 이렇게 한 번에 지출을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찍어 먹거나 보자 하는 수준의 게임들로 이제 많이 갈아타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네, 그 다음 소식은 어떤 거죠?
네, 팍팍해진다고 하니까 나오는 건데 유튜브로 수익 창출하기 팍팍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유튜브가 이제 그 저품질 과대 생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찍어내는 영상들과 그 무한 반복 비디오들 그리고 이제 AI로 생성되는 정말 그냥 네 반복 비디오들에 대해서 이제 수익 창출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는 어센틱한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좀 창조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 크리에이터만 만들 수 있는 영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 영상에 대해서만 이제 그 지급을 하겠다. 그 수익 지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창작성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도 사실 문제예요. 왜냐면은 그 이탈리안 브레인럿도 있고 최근에 햄스터가 김햄찌였나? 뭐 해가지고 햄스터가 이제 영상 만든 그 더빙하고 뭐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김햄찌 그분은 이제 직접 더빙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이탈리안 브레인럭 같은 경우에는 그 음성까지 다 AI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창작성은 있는 거잖아요. 또 따지고 보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요거 또 살짝 문제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AI 음성과 영상 자체도 AI로 만들어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다 노란 딱지가 붙고 수익 창출이 금지될 것 같다가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관련해서 하나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나라지? AI 비디오에서 소개하는 AI 그 가짜 관광지를 보고 노부부가 그쪽으로 직접 여행을 가셨대요. 말레이시아구나.
말레이시아.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짜 관광지 광고, 그러니까 AI로 만든 관광지 광고를 보고 아 여기 좋겠다라고 이제 찾아를 가셨는데 네 도착하니까 없는 거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기사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아마 뭐 유튜브에서는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자기네가 만든 모델 가지고 만든 영상이지만 돈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기네들한테 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뭐 자기네가 학습으로도 쓸 수 없고 그런 거니까
사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우리한테는 득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AI 결국에는 이제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넘쳐나면 다시 그 구글에서는 훈련시킬 때 자기네 유튜브 영상을 쓸 건데 결국에는 AI 영상으로 다시 학습을 시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걸러내려는 목적도 일단 1차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좀 쓰레기 값을 걸러내고 그 유튜브에 오는 좀 과부하도 줄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AI 훈련도 하고 네
그쵸 이제 중요합니다. 어센틱하고 오리지널한 영상들이 올라오면
옛날에 저 삼성 이거 어썸 그것도 아니고 어썸 배터리 어썸 배터리 라이프 맞는데
그 따옴표로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오리지널이랑 어센틱을
네, 그래요.
다음은 이제 넷플릭스인데, 네, 넷플릭스가 슬슬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네, 천천히 빠져가지고 지금 점유율이 50%대로 내려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있던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과연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을 만든다고 해서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사실 그거잖아요. 넷플릭스의 장점은 모든 영상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그게 넷플릭스의 강점이었는데.
그렇죠.
네, 다른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제가 조금 떼가기 시작하니까 네, 볼 수 있는 건 줄어들고 나의 지갑은 한정되어 있는데 구독료는 똑같이 다 똑같은 가격으로 여러 개가 생기니까 결국엔 또 취소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점유율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잘 되느냐. 그 효과로 이제 21년에는 80%를 버텼다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52%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리지널 콘텐츠도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징어 이거... 게임 시즌3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했어요.
네, 그쵸.
근데 제가 예상외라고 생각했던 거는 애플 TV 플러스가 생각외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
제 생각엔 이건 애플 1 때문에 그런 거.
뭐,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확실히 올해 이제 세버런스도 확실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2023년에 한번 확 튀었잖아요. 아마 그쵸. 세버런스 시즌 1이 이때 했을 거예요. 아닌가? 세버런스 시즌 1이 언제였지?
맞는 것 같은데요? 21년?
아, 2022년이었구나. 조금 다릅니다.
21년은 뭘까요?
21년은 이제 막 시작, 그때, 테드라소였나? 그때는? 모르겠네요.
아마 테드라소도 있었을 거고, 또 네. 뭐가 있었죠?
테드라소.
테드라소 하나밖에 없나?
아, 세버런스 아직 나오기 전이었고. 하여튼, 생각외로 지금 되게 선전을 하고 있다?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애플1은 사실 애플 TV 플러스 나올 때부터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거 덕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확실히 뭐 세버런스랑 뭐 저 등등등의 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카라마운트 플러스는 아마 저 CBS 드라마 봐야한 사람들을 붙어 있는 게 아닐까 싶고 훌루가 디즈니 플러스보다 더 많은 것도 좀 개그고요. 상당히 개그고 프라임 비디오도 예상으로 선전을 하네요. 근데 왜냐면 프라임 비디오 하면은 저희가 딱 생각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나 그랜드 투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저가 생각나는 건 더 보이즈 정도.
아, 더 보이즈랑 아, 그 리처나 뭐 아, 잭 라이언? 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커 보이는 건 잘 없어요. 그렇게 커 보이는 건 잘 없어요.
네. 그리고 왜 저 HBO Max라고 이름을 바꿨는지도 알 것 같고요. 심각하네, 저기는.
아예
네.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요. 요번 올해 그나마 2%를 했네.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네. 뭔가 왜냐면 요즘 뭐 올해 그거 있었구나. 저 라스트 오브 어스가 있었구나.
아, 라오.
그래서 그나마 2%로 뛰었구나.
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넷플릭스가 저렇게 줄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넷플릭스가 진짜로 그거인 것 같았는데 정말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았는데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걸 보면은.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은 이제 고깃집은 끝났고 이제 메인 토픽으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이것도 나온 지가 꽤 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원래 저희가 지난주에 소식을 넣으려다가 지난주에 너무 길어져서 뺐는데 우리나라판 플랫폼법이 나와요. 근데 크게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그 플랫폼법 중 하나가 이제 그 사전 독점 사업자 사전 지정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래 공정화법입니다. 거래 공정화 여기 중에서 지금 거래 공정화법이 지금 먼저 일단은 통과를 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배달 수수료 관련 이제 논란이 계속 있었던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은 배달 수수료를 지정을 할 때 최대 몇 퍼센트 이상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법으로 지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해서 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겠다라는 목표고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지지부진할 필요 없이 그냥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냥 이거를 정해버릴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할 수 있는 게 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이거를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골자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그 무슨 독점 사업자 사전 지정제 이건 사실 EU의 DMA랑 비슷합니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애들이 게이트키퍼 같은 이제 그런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고 이제 EU에서 판단을 하면은 그 게이트키퍼라고 판단해서 특별한 이제 각자의 그 플랫폼에 이제 각자의 그거에 맞는 특수한 그거를 받게 되는데 규제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이거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거 근데 이거 자체는 지금 약간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 트럼프 미국과의 통상 리스크를 고려해 독점 사업자 사전 지정제의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 말인즉슨 왜냐하면 이런 거를 하면은 물론 뭐 유럽과 다르게 우리나라 기업도 좀 독점 사업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있죠. 그리고 쿠팡도 네. 있고요. 근데 당연히 애플하고 구글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렇죠.
앱스토어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거 이제 DMA 갖고 지금 EU한테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한국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거 왜냐면 이 기사는 사실 되게 오래됐거든요. 6월 말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협박 이제 정확히는 트럼프가 협박을 하는 거죠. 너네 관세 폭탄 맞고 싶어라고 뭐만 하면 다 관세예요. 걔네들은 걔네들 아니고 걔.
그 잠시만요. 요거 기사 드릴게요. 이게 5일 전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이제
트럼프가 지난주에 한국에다가 저걸 보냈대요. 서한을 보냈대요.
그때 그 관세 얘기하면서 같이 한 건가요?
네, 관세하면서 같이 보냈다고 하네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이제 비관세 장벽에 이제 걸림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뭐만 하면 다 비관세 장벽이래.
에휴, 참.
참 어떻게 보면은 애플하고 구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비호를 받는 게 되는 걸 수도 있고.
그쵸.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애플이랑 싸우고 있고, 애플이랑 EU랑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계속 트럼프가 깨작깨작 하고 있는 거죠. 너네 관세 받고 싶냐.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 이제 다시 이, 그, 배달 이제 수수료 상한.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아예 이제 국가에서 정해버리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자유 경쟁 이제 뭐 자유시장 경쟁 뭐 시기에 옳은 거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그럴 근데 요거는 저 제 생각에는 이것도 사실 독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상. 이 플랫폼이 그 누구냐 저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네, 쿠팡이츠가 있고 요기요는 사실상 떨거지 됐고요.
네.
딜리버리 히어로에 의해서 떨거지가 됐고 이렇게 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게 과연 자유 경쟁인가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사실 수수료가 지금 상한이 얼마로 지정이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양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이제 수수료 상한을 정해버려서 그 더 이상 더 높이 못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어차피 그 쿠팡이츠랑 배민이 거기에 묶여 있는 사이에 뭐 새로운 챌린저가 하나가 등장을 해서 뭐 VC의 돈을 얻고 뭐 수수료를 낮은 수수료를 뭐 보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아니면은 더 이상 높이지를 못하니까 더더욱 경쟁의 의미가 사라지고 뭐 두 가지 다 어느 쪽으로든 뭐 글쎄요.
이거를 지정하면은 또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그 네. 따지고 보면은 뭐 플랫폼은 당장 뭐 수수료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줄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배달비에서 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방향으로 또 우회해서 이거를 돌려막기를 할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 효과는 많이 없을 것 같다.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너무 싸다. 문제는 너무 싸서 문제다. 결국에는 이게 문제인 거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플랫폼 하나를 제어를 하기 시작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잘 없었잖아요.
네.
네.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네가 살기를 만들어서 더 착취를 하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또 가격이 좀 애매하게 올라가가지고 또 잘 안 쓰게 되고 결국에는 많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정적이에요. 이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의도는 좋으나 결과가 좋을 것 같지 않다.
어느 쪽으로도 안 좋긴 해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미 너무 늦게 이거를 했고 그래서 이미 둘이 고착화가 돼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렇게 한다고 뭔가 새로운 그게 될 수 있을까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래요 당장은 더 이상 이제 그 소상공인의 그 부담을 줄여주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는데 또 딴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은 이건 좀 재밌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바로 애플이 저가형 맥북을 출시한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저가형 맥북의 이제 메인 이제 그거는 바로 아이폰 칩을 탑재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지금 이제 지금의 맥북 에어는 당연히 M4를 탑재하고 있죠. M 시리즈는 물론 아이패드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원래는 맥을 위해서 개발된 칩이죠. 그래서 막 맨날 그런 얘기 나와요. 뭐 아이폰에다가 M칩 넣으면 안 되냐, 아니면 뭐 아이패드 미니에다 M칩 넣으면 안 되냐. 네, 다 녹아내리려고 작정을 하셨나.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사실 M4는 이제 지금 아이폰 16 프로에 있는 A18 프로랑 코어 디자인은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텔의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인텔도 옛날에도 뭐 같은 코어 설계를 가지고 이거를 코어를 몇 개를 붙이냐에 따라 이게 뭐 노트북용 CPU가 됐다가 거기에 이제 데스크탑용 코어 i3, 코어 i5, 코어 i7, 코어 i9 하는 게 계속 그 코어 개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코어 개수 늘려가면서 뭐 클럭 스피드 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 M 시리즈 이제 그 A 시리즈랑 M 시리즈도 비슷해요. 이제 M4도 A18 프로의 A18 프로의 코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다 코어를 덧붙인 거거든요. 코어를 덧붙이고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미디어 엔진 뭐 이런 것도 붙이고 뭐 썬더볼트 컨트롤러 이런 거 붙이고 해서 이제 더 붙여 나가면서 하는 게 이제 M4가 되는 건데 이제 이 여기에 이 저가형 맥북은 이제 이 그 A18 프로를 사용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럼 이제 불안하죠. 아 이거 뭐 성능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M4가 뭐 성능이 부족한 애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근데 이 A 이제 이건 단순히 뭐 단순한 벤치마크 상의 그 얘기지만 이 A18 프로의 성능이 M1보다 나은 곳이 다 나아요. 뭐 멀티코어도 살짝 더 좋고요. 뭐 성능 코어가 두 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싱글 코어에서 완전히 한 30-40%는 더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맥 리뷰할 때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이 뭐 이제 맥북이나 아이폰이나 뭐 어떤 그런 컴퓨터들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제 그런 간단한 앱들 있잖아요. 그 뭐 그냥 소셜 미디어 아니면 뭐 그런 앱들은 뭐 메신저 뭐 카톡 뭐 이런 애들은 사실 멀티 코어를 안 씁니다. 걔네들은 대부분 다 싱글 코어만 써요. 왜냐면 멀티 코어를 모두 쓰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도. 멀티스레드를 활용한다는 거는 사실 그런 간단한 뭐 소셜미디어 앱들 뭐 이런 애들이 굳이 그럴 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얻는 성능 그거에 비해서 들어가는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싱글코어로 돌리거든요. 뭐 웹 브라우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은 워드 프로세서도 그렇고요. 뭐 하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사실 싱글 코어가 30-40%나 빠르다는 거는 사실 M1보다 훨씬 빠를 거란 유의미하게 빠를 거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M4랑 비교해서도 크게 뒤지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나올 거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물론 지금 아마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월마트에서 M1 맥북 에어를 아직도 팔고 있거든요. 사실 M1 맥북 에어가 M4가 나오면서 아마 단종이 됐을 거예요. 옛날에 M4였나 M3였나 뭐 하여튼 단종이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못 사요. 근데 월마트 이제 애플이 몰래까지는 아니지만 월마트에 독점적으로 지금 M1 맥북 에어 깡통을 이제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650불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M4 맥북 에어가 999고요. 아마 M3가 899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게 일단 이 맥북 같은 경우 13인치 사이즈, 그러니까 이 A18 프로를 탑재한 맥북이 나온다고 해서 뭐 우리가 모두 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뭐 12인치 맥북의 귀환 이런 건 아닌 게 13인치 크기를 유지게 한다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아닌 거고. 그러니까 맥북 에어의 그냥 그 저가형 버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650달러라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디자인이 이 M1 디자인을 또 쓸 거다. 그냥 거기에다가 그 M1 디자인의 디스플레이 이제 M1 디자인 셰시와 뭐 그 디스플레이와 뭐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M1을 빼고 이제 이 A18 프로를 넣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낮춘다고 하면 말이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미 저 뭐 팀 쿡은 원래 구형 셰시 재활용의 달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게 같은 그 셰시 공정을 찍어낼수록 사실은 제작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개발했을 때 돈 썼던 거요. 그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보면 그 절대적 단가는 계속 떨어지는 구조라서 그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이제 단가가 이제 그런 면에서 제작 단가를 더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아, M3를 안 파나? 지금 M4만 있네? 엥? 그렇군요. M3를 안 파나? 뭐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A18 프로만 해도 사실은 제 생각, 이게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벤치마크 기준으로 그렇게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M1보다. 근데 그 모든 테스트는 사실 아이폰 셰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폰은 이제 발열 설계나 이런 면에서 맥북보다 훨씬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했으니까 맥북 셰시에다가 그거를 넣는다고 하면은 애플이 원하면 클럭 조정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아이폰의 이제 A18 프로보다 더 빠르게 동작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지금 맥OS 타호 지금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맥OS 타호에 그 이미 있답니다. 그 이제 코드에 이미 이 맥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델 그 코드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발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빠르면 내년에 나온다. 아이가 되는데 지금 티톱님 맥북 에어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그렇죠. 지원은 끊겼죠. 아직은 하고 있죠. 아직은 하고 있는데 이제
타오 하면 끊기죠.
네, 타오가 하면 끊긴다고 이제 선고를 받았죠.
네, 그 인텔이 이제 타오가 마지막으로 했죠.
네.
네. M4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얘가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곧 이러나저러나 바꾸시긴 바꾸셔야 되잖아요.
아, 일단 바꾸기는 했죠. 프로로 바꾸기는 했는데.
맥북, 아, 그래요?
맥북 프로를 하나 장만했어요. 그 사이에.
아, 그래. 그러면 저 맥북 프로를 아직 장만 안 했다고 생각해. 이런 가정 망했다.
장만 안 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러면 이제 A18 생각도 했을 거예요. 지금 사실 프로를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때 저거였잖아요. 저 에어를 산다고 가격을 알아보다가 이게 보태해가지고 산 거잖아요.
당했군요.
네네, 그쵸. 이 가격이면 쿠팡이 더 싼데? 그렇게 구매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격으로 따졌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아마 A18로 네, A18, A18 뭐 그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일단 원래 맥북 에어에 일단 집에 M1 그 맥 프로가 있으니까 그 친구는 아마 A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이제 정말 웹서핑용이랑 바깥에서 작업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겠죠. 지금은 근데 또 M4 맥북 자체가 지금 살짝 갑자기 무슨 운명인지 개발에다가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네, 지금 상황이었으면은 지금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었으면은 아마 A18을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이제 개발을 많이 안 하니까 개발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 맥북의 사실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연 얘도 8기가 할 것인가? 8기가 할 것 같아.
적겠죠, 아무래도.
네, 또 16 올리려면은 16 올리려면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또 맥북 에어가 또 보이는
그쵸.
아,
되게 애매한 가격대가 되겠죠.
네, 그렇죠. 아,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재밌어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고 사실 12인치 맥북을 만들었으면 진짜 엄청난 모두가 이제 환호성을 질렀겠지만 그렇게 인생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얘도 10포트 하나로 간다. 근데 뭐 옛날과 다르게 그게 조금 더 납득이 되긴 해요. 왜냐면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저 옛날 12인치 맥북
그렇죠.
다르게 뭐 좀 더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한데 뭐 아이패드 프로도 뭐 10포트 하나로 잘 버티긴 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다음은 이제 AI 소식들 좀 가져왔는데요. 되게 많은데.
뭐 금방금방 하죠. 뭐 빠르게.
예.
일단 뭐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애플이 이제 시리에다가 넣을 자체 AI를 그냥 포기하고 오픈 AI와 엔트로픽에서 제공하는 챗GPT나 클로드로 제공을 할 것 같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뭐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챗GPT가 시리에 붙어 있기도 하고 이미 이제 애플 자체에서는 이제 조금 뭐 시리 자체를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다른 모델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인텔리전스가 서드파티 AI를 사용할 때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모델처럼 나갈 것 같아요. 그냥 챗GPT 계정 로그인하고 클로드 계정 로그인 해가지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식?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는 안 쓰겠죠?
제미나이들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했을 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연동하는 걸 하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네, 안 할 것 같아. 그냥 의심이죠, 의심.
네, 의심이고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음 소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저기 베타에서 애플에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하고 있던 여기 개발자한테 넘어오실래요? 라고 이제 거액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애플이 조건에 맞춰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간 것 같고.
그게 그 2억 달러를 누가 어떻게 맞춰줘요?
그러니까요.
2억 달러면 이게 물론 2억 달러를 뭐 저 연봉으로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뭐 온갖 보너스들이죠. 뭐 주식이나 그쵸, 이런 뭐 다 합쳐서 그리고 여기에 뭐 몇 년 일해야 된다 조건 붙고.
그렇죠. 이게 저거죠. 그 돈 자체를 좀 이렇게 쪼개서 몇 년 동안 쪼개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거랑 뭐 그 플러스 뭐 그만큼 뭐 상당의 주식도 주고 뭐 주식은 받자마자 파는 게. 근데 얘기가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온대요. 메타가 지금 비단 이 애플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에 지금 찌르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2억 달러라는 게 사실은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좀 큰 액수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다 1억 달러 정도 수준의 그런 보너스 패키지를 사이닝 보너스 패키지를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좀 웃긴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은 엔지니어들 대부분이 메타를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래서 그 인터뷰 아마 더벌지에서 이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왜 안 나가 왜 안 갔냐. 그러니까는 그 메타 먹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납득이 가는 이유네요.
예.
이거랑 비슷하게 지금 또 한참 얘기가 있는 게 그 윈드서프라고 그 코딩하는 툴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오픈 AI가 사겠다고 나섰었는데 거기 메인 개발자들을 다 구글이 빼갔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서로 영입하고 사람 빼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가 지금 되게 좀 그러니까 약간 저 저커버그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좀 메타버스 때도 그랬고,
그쵸.
예, 메타버스 때도 이제 그랬고, 그때도 돈 약간 M1 돈 날리는 좀 재주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물론 메타버스 때보다야 뭐 AI가 더 유용하려면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메타가 AI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 뭐 일단 메타의 AI 모시기는 우리나라에서 못 쓴다는 건 일단 차치하고.
네, 아니 그걸 차치하고서 이제 조금 뭐 의미가 있는 건 라마 모델 정도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물론 라마가 계속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 파급이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파급이 적고 파급이 너무 적고 개발자들이 봤을 때 오픈소스로 이걸 오픈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과연 사람들이 마땅히 쓸까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애플이란다 메타에서는 항상 그 GPT가 새 모델이 나오면 우리가 라마가 더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 클로드랑 제미나이 얘네가 너무 세게 나와버리니까 메타는 아무리 뭘 자꾸 뭐 메타 AI로 하고 뭐 저번에는 뭐 셀러브리티들 챗봇 만들어가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해도 이렇게 다른 쪽에 묻히는 느낌이 있어요. 상용 이제 메타는 뭐 오픈 모델이라고 뭐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하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상용 서비스라고 쳤을 때 거기에 묻히는 감이 좀 많아서 왜 저커버그가 이렇게 돈을 때려 박는지도 알겠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보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 것도 전해주시죠. 오 마이 갓.
이거는 AI 소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이건 사실 아까 저거랑 연결했을 때
아까 그거 저거랑 연결해야 되긴 하네. 게임 시장이 죽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예, 아까 얘기한 거랑 연결했다고 생각해주세요. 네. 편집 이걸 편집으로 옮기긴 좀
그렇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엑스박스 쪽 그 직원들을 해고를 했는데 레이오프를 했어요. 레이오프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이제 내보내면서 이제 그 감정적이고 뭐라 그래 인지적인 부하를 줄이는 방법을 AI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이제 그 프롬프트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감정을 제어하기 힘들 때는 여기 챗GPT나 코파일럿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했네요. 그 마저도 이제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오픈 AI와 자기 자사 제품인 코파일럿을
그 와중에
심지어는 또 이제 뭐 그 이력서 올리는 링크드인이랑 이력서 올리는 방법을 또 프롬프트를 공유해줬고요. 뭐 다양한 프롬프트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네, 어이가 글은, 어이가 터져서 제가
글은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미 캡처는 이미 다 됐고
도리돌림 당하고 있고
네 그쵸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은 네 저 그록인데요. 그록이 이제 새 버전이 나왔어요. 새 버전이 나오면서 이제 기존 버전의 그록을 뭐라 그러죠? 이제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록이 이제 너무 프롬프트를 잘 따라서 이제 히틀러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X, 본인의 X 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참. 근데 그 머스크가 이번에 그록이 새 모델이 나왔는데 그록이 4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4. 네, 이게 조금 모델 자체가 뭐 좀 정치적인 거를 물어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먼저 찾아보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는 좀 애매하다. 일단 모델 자체가 일단 실시간 검색이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물어보면은 무조건 일단 검색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기네 말로는 훈련이랑 자원도 뭐 기존 투자한 것보다 100배 정도 더 때려 넣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SAT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퍽이나
일단은 뭐 그렇다라고
과연, 예, 보고요. 과연 SA에서 잘하나 보자. 예.
네. 그러고 이제 뭐 말로는 뭐
또 다시 말로는
차세대 AGI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데 봤을 때는 그냥 하이프를 위한 그런 멘트인 것 같고 요금은 또 이제 그록이 요금제가 아마 그게일 거예요. 그록 요금제가 아마 저기 오픈 AI랑 똑같이 한 $300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0달러짜리인가가 있을 거예요. 잠깐요. 금액 안 써 있어 원래. 아 하나밖에 없구나 요금제가. 슈퍼 그록이라는 요금제가 있는데 요것이 네 $300라고 합니다.
아 이게 요즘 이게 좀 심각해요. 그 뭐만 하면 다 이제 그 200달러짜리 이게 너무 네. 그거 되는 거 아닌가 좀 싶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200달러짜리가 네. 제일 그 그러니까, 신호탄에 쐈다.
오픈 AI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심리적 상한선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 네. 이거는 근데 맥스 때 얘기긴 한데 이건 지금 한참을 돌파하고도 남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확실히. 하여튼 뭐 네 착각하고요. 저 근데 아 모르겠어요. 왜 그록이 그랬다니까 왜 전혀 놀랍지 않지? 나는 그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다음 AI 소식은 제가 전할게요. 제가 막판에 급하게 추가한 거라. 저도 이거를 오늘 봤는데 덴마크에서 이제 이 딥페이크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저작권법을 개정을 해서 전 이제 모든 국민이 그 이제 딥페이크로부터 이제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양당 모두 지지를 받고 있어서 무난하게 통과를 할 것 같다고 하고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이제 그런 딥페이크를 통해서 딥페이크로 이제 자기 명예 모욕했다고 하면은 이제 저작권 위법 위반이라고 이제 고소를 때려버릴 수 있다라는 게 골자인데 이제 이 딥페이크에 대응하는 법안들이 뭐 나오긴 나왔었어요. 뭐 미국도 나왔고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제 나왔는데 이 둘 다 사실은 그 음란물로 조금 국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좀 더 법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왜냐하면 저작권법을 이제 때리니까. 근데 물론 늘 그렇듯이 패러디나 풍자는 허용이 됩니다. 이거는 뭐 늘 그랬으니까. 물론 근데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패러디랑 풍자가 허용된다는 예외를 두면은 늘 그게 문제였잖아요. 어디까지가 패러디고 어디까지가 풍자냐. 그리고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 이제 모욕이 되는 거냐라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일단은 네 그때 가서 고민해보는 걸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이 딥페이크를 또 다른 사람 그냥 비슷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도널드 트럼프를 합성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소송을 했는데 뭐 사실 이건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를 따라하는 모 배우를 딥페이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저작권법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트럼프가 아니라 그 배우에 대한 그런 것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예전에 그 GTA 때 린제이 로한 그거랑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있으나 없으나 한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조금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놓고 누군가의 이름을 뭐 이제 뭐 정치인 누가 무슨 짓을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는 효과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처음 발이 되고 나서 처음 사건이 생기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관심을 받다가 점점 많아지면서 어떻게든 우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다른 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계속되는 창과 방패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법 자체가 의의가 있는 거는 좀 계속해서 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법이 기술을 못 따라잡는다.
기술을 못 따라간다.
네, 그거를 확실히 카운터를 하려는 시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시도 네. 자체는 뭐 이게 전 실제로 이제 유효한 법이 될지는 좀 딴 얘기긴 한데 시도라도 하는 게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폴드 7과 플립 7, 갤럭시 폴드 나왔죠. 나왔고요. 저 지난주에 만져봤고요. 지난주 벌써 그 지난주인가요?
예, 그러네요.
오 마이 갓. 뭐 대충 다 보셨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제가 만져본 느낌만 전하겠습니다. 애초에 폴드가 이렇게 뭐 이건 너무 진부한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야 쓸만해지. 아, 네. 그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애플이 지금 아이폰 폴더블이 내년에 나오잖아요. 내년에 네. 뭐 나온다는 루머가 있잖아요.
네.
폴드 7이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왜 애플이 내년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쯤 되면 갤럭시 폴드는 8세대가 되는데 왜 이제서야 애플이 나오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애플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애플한테 이제 디스플레이 공급을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폴드를 하면서 이제 뭐 2019년에 이거 어떠세요? 미쳤냐? 그거를 한 이제 7번 한 끝에 이건 어떠세요? 응? 그래 내년에 해보자. 계속해서 애플한테 하여튼 그 정도로 잘 나오긴 했어요. 잘 나오긴 했고, 사실은 제가 이제 기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엣지가 나왔을 때, 이제 S25 엣지가 나왔을 때, 사실 바형 스마트폰에서 얇다라는 그거 자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까라는 게 의문이 든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근데 바형일 때 얘기고요. 폴더블은 얇아져야 돼요. 왜냐면 접잖아.
그쵸.
그래서 이번 건 의미가 크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얇아진 폴드7이 얇아진 거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드는데 물론 좀 저 카투티는 좀 유감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기 엣지 때랑도 똑같은 소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카메라 2억 화소짜리 카메라를 넣은 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제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반작용이 좀 심각하긴 해요. 저 바닥에 놨을 때 덜걸거리는 게 아주 그냥 역대급 수준이야 진짜. 뭐 덜걸거리는 게 아주 그냥 아주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이렇게 덜걸거려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뭐 하여튼 뭐 케이스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앞에다가 보필름을 씌우시 뭐 저 아마 저 블루님이 컬러 스케일도 만드실 거예요. 이게 내부 디스플레이는 힘든데 아마 전면 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하시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엎어 놓으시든지 뭐 그 예 하여튼 하여튼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의미가 조금 그나마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로로 좀 더 길어졌어요. 뭐 내부 화면이나 내부 화면 외부 화면 둘 다 이제 가로로 좀 길어졌는데 사실 이제 세로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이제 갤럭시 폴드는 세로가 굉장히 좁아서 사실은 그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읽을 때 좀 너무 좁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넓어지면서 뭐 내부 화면에서는 이제 두 개 뭐 그걸 띄웠을 때 좀 더 의미가 있고 밖에 이제 외부 디스플레이도 영상을 볼 때 이제 블랙박스가 좀 덜해지고 이런 면에서 좀 의미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뭐 그 픽셀 폴드만큼의 그런 넓이는 아니라서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하고요. 예. 저 티둠님 보셨나요? 만져보셨나요?
네, 만져봤어요. 그 네. 갤럭시 워치를 사러 가면서
보고 좀 이따 얘기하죠.
네. 이 너무 얇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 정도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들고 다닐 생각을 하면은 조금 아슬아슬한데 싶으면서 그 아까 뒷면 카메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뒷면 쪽을 엄청 보호하는 케이스가 생기지 않을까? 보면은 케이스들 폴드 쪽 케이스들은 보면은 항상 그 뒷면 쪽으로 좀 두껍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강성 문제도 있긴 할 거예요. 드랍 프로텍션의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폴더블 케이스들은 어쩔 수 없이 투피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걸 따라 접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접어야 되니까.
뭐 설령 이제 가운데 뭐 폴드 케이스 중에 가운데 무슨 약간 책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뭐 이렇게 주름 잡히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예, 근데 그 강성 결국은 그거는 가운데 그냥 연결해놓은 거지 결국은 여전히 투피스거든요. 그거는. 근데 네. 이제 피스로 케이스를 만들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강성이 그만큼 약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의 구조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앞뒷면을 조금씩 그 두껍게 만들어서 보호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충격을 이렇게 만약에 이게 케이스가 너무 얇으면은 떨어뜨렸을 때 충격을 분산시켜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의 힘을 분산을 시켜서 데미지가 안 가도록 하는 게 이제 케이스 어떤 그 충격 완화의 그게 이제 일법칙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건데 케이스가 너무 얇으면은 충격을 받으면은 그 충격이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꺼우면은 떨어져도 그 충격을 이제 퍼지면서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 부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뒤에가 좀 두꺼워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폴드 7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워낙 튀어나와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가벼워지고 등이 얇아져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폴드가 나오려면 이렇게 나왔어야 됐다라는 거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그게 7년이나 걸린 뭐 6년 걸렸구나. 6년 걸린 거는 참
6년 걸리고 동시에 이제 그 중국에서 계속 폴더블들 나오면서 자극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아이폰의 그거랑 그게 삼성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뭐라 중국 애들이 그렇게 미친놈 같이 만든다고 해도 사실 걔네들은 솔직히 삼성만큼 만들 그 대량 생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참작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예. 훨씬 삼성이 더 많이 만드니까 물론 그 대량 생산을 할 때는 그 수율이라는 걸 생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그러니까 저는 그 삼성이 뒤쳐졌던 건 맞는데 이제 그 뒤쳐진 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하여튼 그렇죠. 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확실히 이번에 삼성이 좀 갈고 나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옛날에 폴드 쓰셨던가요? 아니면은
폴드를 살려고 하다가 말았죠. 그냥 그때 그냥 투고만 몇 번 써보고 말았는데 당장 봤을 때는 일단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폴드 쓰시는 분이 폴드 3인가 4인가 쓰고 계신데 그때 이제 비교해 보면서 엄청 얇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봤네. 폴드 3도 아니구나. 폴드 5 쓰시던 분이다. 그래가지고 엄청 얇아졌다고 갑자기 바꾸고 싶다라는 의사까지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상당히 그 무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력적으로 폴드 쓰시는 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조금 그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S펜을 쓰시던 분들 폴드에서 S펜을 쓰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S펜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다?
아 그렇죠. S펜 이것도 얇아진 거에 약간 부수적 피해긴 한데 저는 아마 그냥 삼성 입장에서는 아 뭐 S펜 원하시면 그냥 저 울트라 사세요가 된 것 같아요. 그냥 S15 울트라 사시는 게 사실 왜냐면 폴드에서 S펜 쓰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사실 어지러워하는 게 좀 있잖아요. 케이스 그 S펜이 있는 케이스를 따로 사야 되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울트라에 쓰는 S펜으로는 이거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화면이 긁혀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제 커버글래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긁혀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런 울트라에서 쓰는 S펜은 안 되고 이제 이에 전용의 특수 S펜을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좀 더 아마 부드러워서 이제 그 덜한 거를 쓰겠죠. 하여튼 이런 뭐 다양한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맞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냥 네. 그걸 안 하는 게 그러니까 S펜을 결국은 빼는 게 맞지 않아. 그냥 그 수요 지우는 그냥 울트라로 몰아주고 그게 맞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뭐 아쉬울 수는 있죠. 네. 하여튼 네 저는 내년에 아이폰 폴더블이 더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여기서 이제 갤럭시 이제 폴드 7에서 나온 기술들 기반으로 많이 만들 거예요. 아마 그 기술들 기반으로 할 거예요. 지금 오늘 루머 보니까 이제 애플이 그냥 원래 자체적으로 이제 그 뭐 주름을 잡 이제 경첩 주름을 잡으려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삼성 거를 쓰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아마 뭐 폴드 7에 나오는 걸 보고 조금 이걸 써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긴 했는데 기사를 위해서 찍긴 했는데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사실 보이는 것보다 사실 촉감상으로 더 중요한데 촉감상으로도 거의 안 보여요. 진짜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블루님이 얘기 이제 영상에서 얘기하신 대로 뭐 반사반지 코팅이 안 들어간 거 아쉽긴 한데 사실 그 이 공면 이런 글래스 반사반지 코팅 적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서. 이거는 뭐 정상 참작하는 걸로 하고 아 그다음 플립 얘기가 있는데 플립은 뭐 전면 화면이 커졌다. 커버 화면이 커졌고 약간 모토로라 그 레이저 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전면 다 뭐 카메라 홀 빼고 다 채우는 게. 근데 이게 디자인 면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긴 하죠. 솔직히.
네, 그렇죠.
예, 예. 화면을 다 채우려고 그러면 뭐 그 디자인 요소를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이제 특이 사항이 엑시노스가 탑재된다. 퀄컴 스냅드래곤은 안 넣고 이제 엑시노스를 다시 탑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좀 있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슬슬 뭐 또 보면 알겠죠. 그리고 워치 얘기를 해볼까요? 뭐 티저님이 사셨다니까. 뭐 일단 왜 사셨는지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일단 그 스토리부터 좀 시작할까요? 그냥 차라리.
제가 원래 애플 워치 시리즈 4였나 5를 쓰고 있었어요. 네. 정확히 기억을 못할 정도로 오래 쓰기는 했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제가 5부터 이미 작년에 10 워치오스 10부터 이미 지원 빠진 걸로 아는데 마이트.
네 맞습니다. 빠졌고.
네. 네. 바꿀 때가 되긴 했었네요.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버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버린 건 아니고 아니, 출근하다가 그냥 손목에 있던 그 끈이 상한 건지 이 나이키 스트랩이었거든요. 요 꼬리 있던 그게 이렇게 쑥 빠지더니 날아가더라고요. 바닥에 툭 떨어지더니 보니까 그냥 액정 옆면이 싹 다 깨져가지고 아예 베일 정도로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어가지고
네.
한 2주 정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냥 워치를 못 쓰고 아 이거 어쩌냐 이러고 있다가 사실 저번 주였나? 저번 주에 그 손목 닥터 9988 거기에서 이제 갤럭시 핏을 5만 원에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입해봐야지로 가입을 했는데 네,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이게 5,000 포인트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200 포인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런.
구매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아쉽다 이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워치가 발표가 되더라고요.
참 타이밍하군.
네, 타이밍이 참 잘 맞아가지고
예.
처음에는 이제 클래식을 고민을 했거든요. 워치 클래식을 고민을 했는데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용량이 크다 그래가지고 용량이 크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거를 살까 워치를 살까 하는데 그 보니까 무게가 60g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애플워치 찰 때 애플워치가 거기 써있는 무게가 35g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35g도 저한테는 살짝 이렇게 묵직하다고 느껴졌었기 때문에 60g이면은 이거 팔을 못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네 클래식은 포기하고 워치 네. 43mm로 넘어갔습니다.
워치 8을 그 클래식이 계속 커요. 45mm 이게
네 맞아요.
시계에서 45mm 엄청 큰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죠. 네 시계 케이스에서 45mm면 거의 저 웬만한 팔뚝 아니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팟캐스트 들어보니까 그 미국 쪽 팟캐스트 들어보니까 이제 그 벌지에 이제 웨어러블 리뷰하시는 분이 한국계 미국인 여성분이신데 그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크다고. 손목 이렇게 애플 그러니까 옛날 그 애플 워치 그 갤럭시 워치 울트라도 이렇게 착 차면은 그 이제 줄이 러그에서 이제 줄이 이렇게 손목을 감싸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케이스가 크면은 공간이 생겨요. 이 사이에 그 네. 이제 그 워치 이제 시계 케이스에서 스트랩이 나와서 이렇게 손목을 감싸는 과정에서 그 이제 러그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 줄이랑 이제 시계랑 체결되는 케이스랑 체결되는 부분 러그라 그러는데 그 러그 쪽에서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뭐 저 스트랩의 특성상 완벽하게 이제 그거를 못 하니까 그 이제 그 케이스에서 스트랩이 연결돼서 나오는 형상이랑 이런 것 때문에 스트랩이 완전히 손목을 못 감싸니까 이게 붕 뜨거든요. 이게 붕 근데 이제 케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붕 뜨는 케이스가 크고 이제 손목이 얇을수록 그 이제 그 붕 뜨는 게 더 심해져요. 막 그 너무 심하면은 막 손 안에 막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크다 막 이러면 이거는 사실 착용감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번에 차는 거 보니 차 보면서 보니까 저는 그냥 만약에 제가 샀으면은 그냥 40mm 일반판을 사는 게 정신 건강상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랩이 바로 이제 연결 이제 케이스랑 연결되는 구조라서 러그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케이스가 좀 커져도 그게 납득이 되는데 이제 그 이번에 워치 8 클래식이었죠? 워치 8 클래식 같은 경우는 러그가 좀 밖에 좀 튀어나와 있어서 그게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워치 43mm로 샀고요. 일단 일반 43mm로 샀는데 이유는 배터리가 커서고요.
아, 네.
이게 배터리가 조금 더 크더라고요. 40mm랑 43mm 두 개를 봤을 때
원래 크죠? 네, 원래 크. 네. 조금씩 더 크죠.
그래서 네. 배터리가 조금 더 커서 43mm로 샀고요. 오늘 배송 받아가지고 하루 정도 차봤는데 일단은 저는 만족스러워요. 기존에 뭐 애플워치에 갤럭시 워치에 대해서 되게 뭐 느리다 버벅거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외로 그 안드로이드 앱들은 잘 돌아가고요.
네.
그 삼성 자체의 그 UI 원 UI라고 하죠. 그 UI가 조금 느린 거 말고는 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체성분 측정이랑 뭐 이런 것들 센서는 다 있고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얘도 그 핀치 제스처를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 뭐 알림 같은 거 오면은 이제 알림 삭제나 뭐 이런 거를 핀치로 없앨 수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애플워치 쓰던 거랑 저는 비슷하게 쓸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제 핸드폰 메인 회선이 갤럭시여서 일단은 갤럭시랑 같이 잘 쓸 것 같아요. 운동 체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워치에 또 어떤 뭐 모시기가 또 추가가 됐다는데 뭐 항산화?
아 그거요. 네. 그 저속노화 기능인데 그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이거 엄지 손가락을 뒷면에다가 대야 되더라고요. 시계 풀고.
네. 그래서 뭐 어쩔
한 20초 정도 20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 막 손가락에서 뭐 혈류 같은 걸 체크를 하나 봐요. 그래서 너가 먹은 음식에 야채가 부족하다. 이거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래.
모르겠냐고.
내가 그걸 모르면은
내가 그걸 몰랐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당근을 한 조각 먹으렴 이러는데 당근
당근이세요?
애매하네요. 그 1층 내려가가지고 1층 내려가지고 저 뭐야 당근 주스를 사 먹어야 되나 하는 정도.
그거 개발한 분이 무슨 그 개발 참여하신 분이 무슨 카이스트 교수님인가 뭐 그랬던 카이스트였나 어디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기사가 나왔나 봐요. 이제 그거 개발한 분이라면서 근데
사진에
애플워치 사고 있다고 난리가 났는데 뭐 자료 사진일 거예요 보통은
그렇겠죠.
예 자료 네. 사진이었는데 불행히도 그게 하필이면 이제 근데 만약에 그걸 홍보하고 싶어 이제 삼성 홍보팀에서 생각이라는 걸 했으면은 만약에 그분 그걸 하고 싶었으면은 바로 갤럭시 워치 채우고 사진을 찍어서 바로 배포를 했어야지 보도 자료를 삼성 잘못입니다. 결론적으로 예. 갑자기 이상한 말 하면서 끝나긴 했는데, 뭐, 하여튼, 끝낼게요. 뭐, 헛소리 하는 네. 거 보니까 끝날 때 같았어.
일단, 뭐, 저는, 네. 일단, 오늘 하루밖에 안 써보긴 했는데, 네, 만족스럽고요, 네. 일단은. 네.
아, 근데, 뭐, 그게 네. 좀 얇아졌긴 했더라고요. 그, 이제, 일반 워치 8, 워치 8이. 그래서,
네네.
8.6mm니까, 그거 8.6mm면 시계치고도 꽤 얇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쵸.
예,
네,
저는 그, 왜냐면 시계가 얇으면 그만큼 착용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스마트워치 뿐만 아니라, 아니라 이제 저 일반적인 일반 기계적 기계식 시계 일반 이제 시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예.
예전에 워치6를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차봤었는데 그때보다 확실히 얇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좀 6였을 때는 좀 붕 뜨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시계가 위로 예, 손목 위로 뜨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손목 위로 뜨는 느낌은 없었고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냥 시계처럼 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쿠도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cuddle.me/cast/232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기사로 정리해놓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를 끝나면은 탭이 엄청나게 열려있어. 아! 이걸 안 했네. 완전 까먹고 썼는데요. 슈퍼맨 얘기 좀 해봅시다.
진짜 아, 이거
포스트쇼로 합시다. 그냥 이거 인형 네. 이렇게 된 거. 저는 볼지 말지 아직도 사실 고민이고요. 사실 좀 슈퍼맨에 좀 정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뭐 일단 영화는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우려와 다르게 사실 저는 너무 또 많이 나와서 뭐 저 지금 뭐 저 그린랜턴도 나오고요. 뭐 호크걸도 나오고요. 누구도 나오고요. 그래서 또 저 그 배대수 시즌 2인가 이쯤 되면 이랬는데 뭐 당연히 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가디언즈 갤럭시 1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일단 저거예요. 그 제가 그냥 트위터에다가 혼자 쓰는 계정에다가 대충 올렸던 내용인데 롯데리아에서 그 신메뉴를 만들겠다고 그 맥도날드에서 막 패티 갈아치우고 신메뉴 만들던 양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 신메뉴 만들 거다 이러더니 대리버거를 내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전형적인 슈퍼맨 영화고 그냥 슈퍼히어로 영화인데 구조가 그냥 만화책 아크 하나 딱 떼온 느낌이에요. 그 앞에 뭐 슈퍼맨 전사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미 슈퍼맨은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미 연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예전까지는 뭐 이렇게 첫 영화라고 하면은 뭐 오리진 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처음 뭐 연애를 시작하고 뭐 이런
뭐 아버지 또 죽고
네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로이스 레인 뭐 몇 번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 뭐 정체 밝히고 사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그냥 이미 사귀고 있다.
이미 한 하도 리부트 많이 해서 이미 아시잖아요.
네. 이미 너희 다 봤잖아. 그리고 얘네 둘이 사귀는 거 너희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미 뭐 이렇게 사귀고 있고 이미 렉스 루터는 슈퍼맨을 싫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슈퍼맨을 음해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정치적 공작이 있고 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슈퍼맨이 음해를 당하고 그다음에 위기에 빠지고 갇히고 뭐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린랜턴도 나오고 호크홀도 나오고 하는 게 이미 이제 여러 번 슈퍼맨은 이 얘네들을 이미 다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경 전사 없이 그냥 이런 애가 있어 얘가 나올 거야 이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뭐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정말 만화책 한 번 보는 기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 중에 우리나라 관객들은 살짝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슈퍼맨을 안 봤다면 맨 오브 스틸 안 봤다면 근데
아이러니네요.
그쵸. 네,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제 그거죠. 이미 미국에서는 통할 수밖에 없는 게 슈퍼맨은 거의 흔하잖아요. 너무 흔하잖아요. 그냥 정말 구전동화처럼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인들한테 좋은 영화겠죠. 미국인들한테는 좋을 거고 이제 그 외국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전사 설명이 필요한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슈퍼맨을 많이 봤으니까 너희는 알겠지 하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만든 것 같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귀엽게 나왔다. 그 크립토라고 이제 슈퍼맨이 데리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네, 걔가 참 연기를 잘합니다. 그냥 정말 팝콘 날씨 덥고 하니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좀 시원한 거 보시려면은 그게 좋다. 추운 거 보시려면 코난이 좋다.
그렇죠.
네.
코난은 저희가 제가 아직 안 봐서 제가 네. 보고 나서 다음 거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코난 같은 거 되게 웃긴 게 작년에가 뭐였니?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이었구나. 그거는 네. 제가 부모님이 부모님이라면 엄마가 이제 키드 나오는 거 싫다고 안 보셔서 저만 봤는데 이번에는 키드가 나오진 않아서 네. 보게 될 것 같고 이번에도 평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던데.
어. 네. 저도 괜찮았어요. 괜찮게 네. 봤어요.
요즘 그래도 옛날과 다르게 코난 특정판이 그래도 좀 평탄은 쳐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네요. 예. 네.